오늘 8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의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말씀과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으로 이 8장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에는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6장에서 우리가 5천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바구니 넘게 남은 것을 거두시는 주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두 번째 기적으로 광야에서 4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실 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허전한 생각과 분한 마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든 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이다, 생명의 음료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즈음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즈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생긴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전개되었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오시는 길을 선택하실 때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했으니까 가실 때 유대인의 지역을 통과해서 가신 것과는 다르게 올 때는 이방인의 지역들을 통과해서 갈릴리의 이방인 지역 쪽으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사흘 동안 같이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 사흘 동안 떠날 줄을 모르면서 주님 곁에 계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육신적으로 매우 굶주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1차 이 큰 기적 때에는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이번에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굶주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절 말씀에는 만약 그냥 돌려보는 가다가 기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신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 남게 거두게 하셨는데 이 기적의 원인이 이 기적의 원천 또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기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앞날을 염려하시고 기진할까봐 걱정하시고 하시는 끝없는 주님의 긍휼과 동정에서부터 이 기적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이건 정말 주님의 기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끝없는 긍휼과 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큰 사랑의 마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실천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듯 지나가지만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앞길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시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려서 주님께 드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떡 없어서 먹을 것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떡에 대한 말씀인 줄로 생각했으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 땅들이 하는 가르치는 그런 교훈 보여주는 생활의 또 일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악한 생각과 교훈들이 섬겨 있으니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누룩이란 성경에 때로는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나쁜 뜻으로도 쓰이는데 좋은 뜻으로 쓰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서 선한 영향력의 대표로 누룩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악한 영향력의 대표로 누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핵심을 설명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란 중심의 생각과 간절함과 진실한 신앙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이런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비판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장해 놓은 것처럼 너희 신앙이 그렇게 위선적인 것 아니냐 했을 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는 떡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 또 말씀하셨는데 이 헤롯의 교훈은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이죠. 오직 권력을 탐하고 세상 부에 집착해야 하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던 이 헤롯 땅의 그릇된 정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 세속에서의 번영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들의 정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서 잘 깨달음이 없는 말씀도 두 번, 세 번 듣고 나면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시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주님의 예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깨닫기 힘든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주셨다 하고 신적인 지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에 의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가서 고난당하고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자꾸 감추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꾸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감추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기 전에 불필요하게 다가오는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서 가야 되실 길을 가는 일에 장애를 받을까 염려하시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적인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가장 첫 단계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 장차 우리를 위해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 이런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기초적으로 잘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좋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순환을 말씀하시자 즉시 반발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항의에 대해 소통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할 줄 모르느냐라며 그의 무지에 대하여 통탄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만 생각하십니다. 베드로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 왕국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는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만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리 충성된 마음이라도 주님께 오히려 역행할 수가 있음을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거나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거룩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도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도 버리실 것을 버리시고 지실 것을 지셨습니다. 버리시는 것은 세상 영광에 대한 세상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이고 지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은 끌어안고 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부인해야 될 것들을 부인하고 져야 될 십자가는 분명히 주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더 견고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를 따르는 모습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이며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